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나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그 은혜가 어떤 점에서 제한과 한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제한점이 있는가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좀 한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한번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제사를 또 반복해서 드려서 또 만약에 제사 드린 다음에 죄를 짓거나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양상이었다. 그래서 제사는 효력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뭐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9절은 5절부터 7절에 한번 설명을 하고 8절 9절을 다시 똑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7절에 보면 구약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을 해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5절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번제, 속죄제 이런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것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두 가지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 이 표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번제와 속죄제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제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 여러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고 맨날 죄만 짓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원래 이 번제 속죄제는 어찌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어쩌다가 드리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밥 먹듯이 죄를 지으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지으니까 오늘 제사 드린 다음에 뒤돌아서서 집에 가다가 또 죄를 짓네.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들어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그렇게 밥 먹듯이 죄 짓고 살라고 이거 지금 제사를 준게 아니잖아. 이런 뜻입니다. 이거 뭐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이렇게 까불고 뭐이 장난치고 이러다가 맨날 혼났다. 맨날 혼나는데 어머니한테 매를 맞으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매를 맞으면 이렇게 도망다니잖아요. 붙잡혀서 매를 맞을 때, 늘 하는 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죠? 도대체 한 번이 몇 번이냐? 어제도 한 번만, 그제도 한 번만, 아까 전에도 한 번만, 그러더니 또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네가 사람 새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제사하지 마 이제. 제사 드리지 마. 아, 나 니네가 드린 제사 받고 싶지 않아. 가서 죄를 짓지를 마. 왜 자꾸 제사 드린다고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이렇게 밥 먹듯이 회개해도 괜찮은 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계속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회개를 맨날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게 이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번제와 속죄제는 그 자체가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이 번제와 속죄제보다 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불완전한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령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품이 있고 증정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품이 있고 증정품이 있는데 선물을 할 때에 정품을 해야 되겠습니까? 증정품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품으로 선물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품으로. 그렇죠?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갔다가 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하나 다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요. 화장품을 사갖고 왔는데 이게 누구 거냐면 우리 이제 애들 엄마 거로 선물이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저한테도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화장품을. 애들 엄마한테 하나 주고 저한테도 하나 줬는데. 봤더니만 애들 엄마 건 정품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왔던 거는 그 정품을 샀을 때 딸려 들어오는 증정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이 상품은 증정품이므로 판매 불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여하튼 줬다는 게 어딥니까? 감사하게 받기는 했지만, 몰랐으면 좋았지만 뭐 알았으니까, 원래 이제 선물은 애들 엄마한테 주려고 한 거고, 저 이제 더불어 받은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이 제사나 속죄제는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품이고, 그걸로 가기 전에 지금 잠시 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미 내가 이 번제와 속죄제를 패해버리고, 이건 이제 완성이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사실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제한된 것이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제사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성전에 들어가거나 그럴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자,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익숙해서 그럴 뿐이지,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제사를 다 드려도,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일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사실을 알수 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섬기려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간단해요. 제사를 드려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면, 그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제사만 가지고는, 나의 죄를 씻는 그 제사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것 이상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 앞에 오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한 명이죠. 그 대제사장은 참 감사하게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으면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에 비하면 훨씬 더 특권을 가진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봤자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려봤자 어디까지만? 지성소까지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성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대제사장조차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대제사장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이런 제사들은 완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다 폐해버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성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과는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장유 유사라고 해서 어른과 아이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사 드릴 때 여자는 제사상 차려놓은 문지방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부정하게 여자가 조상을 모시는 그 제사 드리는 곳에 들어오느냐. 그거 안 된다. 또 어떤 집에서는 조금 더 개방이 돼가지고 여자가 들어와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절할 수는 없다. 너는 제사 드릴 때 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산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사상도 안 차리는데 뭐. 그래가지고서는 차별을 했었죠. 못 들어오게 하고 제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해서 참 감사한 그런 면도 있지만, 근데 이게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온갖 제사를 다 드려도 못 들어옵니다. 다윗이 솔로몬 일천 번제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집까짓게 일천 번제를 다 드려봤자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보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부엌에 가서 부엌대기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죠. 사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발치에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 드려서 하는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예수님 바로 딱 코앞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는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언제든지 예수님 발 앞에 앉을 수 있어.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주님 가까이 나아오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친밀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귀한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불결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너는 그만치에 저 발치에 서 있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그것조차도 큰 은혜였는데, 우리에게 그 모든 선을 지워버리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설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저 이 은혜를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고 또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